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주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식사를 못하신 경우가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간교한 방식으로 그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신적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과 성품을 타고나신 예수님은 피곤과 굶주림, 갈등과 추위, 슬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 수고와 평화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에 관하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귀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 지하 세상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다. 그분의 말씀은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누구든지 한 것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경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관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라고 쓰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기쁜 소식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족이 아닌 자들을 써서 너희가 샘나게 하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을 써서 너희가 화내게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려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구나.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레위기 제10장.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우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예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재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재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dö�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그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재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재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재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구원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대개 이 본문의 말씀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취급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폭발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당시의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 많이 간과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복음은 언제나 절망과 포기의 어두움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같은 상황입니다. 로마의 마지막은 죄악의 절정기였습니다. 폼페이 시의 유적들을 볼 때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폼페이를 왜 화산으로 덮으셨을까? 그것은 확실한 교훈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화산으로 뒤덮여서 화석을 만든 것은 완벽하게 사진을 찍으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대한 경고로 롯의 처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남기셨다면 오늘의 문화와 도덕 속에서 피폐해가는 사람의 가치의 몰락에 대한 경계로 폼페이 시의 유적을 사진 찍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와 그 시대는 너무나 닮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최고조에 이른 그때에는 로마는 그 철학을 군대와 정치로 장악하여 더욱 논리적인 국가 이념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오히려 도덕이나 윤리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인간 이성 발달의 최고의 산물인 과학의 첨단에 서서 온갖 편리와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신전이 난무했던 헬라와 로마의 시대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미신과 요행수가 판을 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말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인간 이성과 절대정치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형벌하는 극형의 도구였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절대정치만이 살 길이다 라고 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천시하고 저주하던 십자가 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역사의 구원의 계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은 내가 제일이기를 바라고 남을 나에게 굴복시키기를 기대하는 죄악된 사람에게서 나온 최고의 처세술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는 제일 아래에 거하고 나 자신이 희생하는 당시에 시대의 흐름에 정반대되는 이론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는 그때나 지금 이성의 최고의 꽃이라고 하는 과학의 합리적인 시대에나 너무나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패역한 세대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스콜리오스,
휘어진 굽은 상징적으로 심술궂은 구부러진 완고한 고집센 삐뚤어진 부정직한 그런 뜻을 가지는 말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공동번역에서는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세번역에서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라고 표현합니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세상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세상은 언제나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외면한 채로 결국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멸망을 부르고 마는 비극적 극단으로 갑니다. 패역한 세대란 바로 절대자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근본이 부정되는 시대죠. 흔히들 가치 혼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 매여 있습니다.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사회적, 종교적 기준에 맞게 신앙하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복음의 생명력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과 사회의 안목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의 흐름에 민감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 민감해야만 합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유인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인생의 가치는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삐뚤어진 세대란 구부러진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때나 우리 시대에 옳은 것은 옳다고 바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는 눈이 많은 사람이 끼고 있는 안경만큼이나 불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죄로 뒤틀린 사람들의 판단은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는 시각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님과 야고보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이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 것은 자유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시는 판단에 합당한 판단을 가진 영혼과 심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조차 세상의 판단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삐뚤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 결혼,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삐뚤어진 것이라고 하는 세 번째는 완악한 것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밭은 사막화되고 황폐화되어서 완악한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면 살펴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은 겸손으로 드러나고 주님을 모시지 못한 마음과 생각은 교만해져서 자신만이 최고로 여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순종으로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시대에는 거짓 기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경고를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생명의 교훈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비극을 종료하는 새로운 시작의 서막입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멸망의 세대와 손을 끊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로는 새로 열리는 시대와 진정한 교제를 시작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적어도 이것은 기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방법이고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고 상반된 모임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지킨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생각해야 하고 로마 시대의 말기와 이 복음의 선포의 시대처럼 죄악된 시대에 다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대를 가지면서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합니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같은 기대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서기 30년, 곧 주후 30년 유월절 기간인 목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 인류의 삶과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것이 이 사건으로 규결되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것도 그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예수께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돈과 무기도 없이 알렉산더, 카이사르, 모하멧,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정복했다. 이 세상의 어떤 학자보다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과 빛을 던져주셨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지만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 어떤 연설가나 시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으셨지만 그는 고대와 현대의 유대한 인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펜을 움직이게 하고 수많은 설교, 연설, 토론, 학술서적, 예술작품, 찬양의 주제를 제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도, 선한 양심의 소망도, 변화된 삶의 소망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유산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 가운데 플리니우스 세쿤두스가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고문을 하고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관찰한 당시의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악한 행위나 사기, 도둑질, 간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이 로마 총독이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세운 진리와 사랑의 기준을 그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아담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시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